사무엘하 7장 18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은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말씀 나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고 또 복을 주셔서 우리가 흔히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귀한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 언약 안에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위대한 이름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는 내종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내 백성 이스라엘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와는 다른, 여지껏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시대를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복 주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다윗의 가문과 관련해서 미래에 어떤 후손이 어떤 왕위를 이어받게 될지에 대해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세 가지 복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다 들은 뒤에 이제 이건 이제 선지자 나단이 와서 전해준 것이죠. 다 들은 뒤에 지금 읽은 18절부터 보면 다윗이 이에 대해 보이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24절까지는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내일 보게 될 25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18절부터 24절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지극히 당연한 것이지만 어떤 내용을 감사하는가?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세 가지 다윗 언약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부터 21절까지는 다윗 자신과 관련된 감사고요. 22절부터 24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것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그러니까 이제 성막 안에 찾아 들어간 거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내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집이 뭐길래, 도대체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귀한 은혜 받는 이 모습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사실 다윗이 생각해 보면, 다윗의 개인적인 입장만 놓고 보면, 다윗이 무수히 많은 고난을 거쳤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나는 이럴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무수히 고생을 많이 했는 줄 아십니까? 내가 죽도록 고생하고 죽도록 노력하고 내가 이런 결과를 누리지 않으면 도대체 누가 이런 결과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만도 해요. 근데 다윗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 온갖 애를 쓴건 다윗 자신이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집안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 모습, 이 모든 영광을 누리는 이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19절에 보면 다시 한번더주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죠. 여기 보면 다 계속 하나님을 부르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와요. 19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이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요? 지금 베푸신 은혜도 너무 귀하고 큰 은혜인데, 이것만 해도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큰 분량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이것 적게 여기시고 도리어 앞으로 있게 될먼 장래일까지, 장래리라는 건 미래 베푸실 귀한 은혜들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는 자격이 없는데 미래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 번 또 하나님을 불러요.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인이다. 20절.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종을 아신다 이 말은 내가 보잘것없는 존재라는 걸 잘 알고 계신다 이런 뜻입니다. 21절에 보면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여기도 보면 다윗이 명확하게 고백을 하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어찌 보면 내 노력을 따라, 내 성실을 따라, 내가 받았던 고난을 따라, 내 계획대로 이런 일들이 잘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다윗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좋은 믿음을 갖고 내가 노력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내 계획이 성취되게 하셨습니다.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지금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18절부터 2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 중에 자기 자신과 관련해서 그리고 자기 가문의 미래와 관련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복주시겠다고 선포한 것을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처음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를 표현한 내용을 잘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자기 자신이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란 내가 충분히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아무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로 여기 보면 중요한 특징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감사하는 내용을 보면 미래에 어떤 은혜를 받게 될지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언급하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받고 있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은 미래에 대한 거죠. 내가 미래에 자식을 낳게 해줄게. 미래 그 자식이 왕위를 이어받게 할게. 이렇게 쭉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거 당연히 내가 믿음으로 받지만 뭐 그거 너무너무 감사하지만 지금 갖고 있는 은혜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서 복주신 말씀에 대해서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감사하는 그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감사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저 미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 내용이 22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22절부터 24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과 관련해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 보면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사시대와 다르게 여지껏과는 다르게 새로운 시대를 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이와 관련해 감사하는데요. 22절에 보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다시 한 번 더 여호와를 부르죠.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럼 주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도대체 뭐라고 표현하고 고백했는가. 그 뒤에 보면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님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23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표현한 고백한 이유는 주의 백성 이스라엘 때문입니다. 그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그 뒤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가셔서 구속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형성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결국 주님의 명성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어떤 은혜를 누렸는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선을 끝에 보면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들 앞에서 그러니까 주의 백성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건짐받은 사람들, 사사시대의 많은 나라들, 많은 이방신들로부터 건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사람들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행해 주셨다. 그래서 24절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감사하고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종살이하고 노예살이하고 애굽에서도 노예로 살았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이방 민족에게 심판받아서 노예로 살았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시고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쭉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맨 끝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22절부터 24절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관련해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중요한 특징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다윗이 개인적으로 감사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거는 뭐 문자 그대로 그렇죠. 다윗과는 다르게 다윗은 고난도 당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산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일했던 적도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와 같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중요한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그건 아픔과 똑같습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관련해서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보다 더 위대한 일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지만 그건 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나라를 보아도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 보아도 이것만으로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고백하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뒤에 약속의 말씀을 받은 뒤에 이렇게 18절부터 22절, 21절 자기가 받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고 22절부터 24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받은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감사를 표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일은 25절부터 29절까지 다윗이 기도하는 간구하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자, 본문 말씀을 쭉 읽고 나누었으니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또 설교 말씀을 나누면서 사람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깊이 생각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여기다가 찬양이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혹은 이렇게 하니 예물을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등등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다윗의 감사를 읽으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제일 제 개인적으로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역시 제일 중요한 주제입니다.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언제 감사하나?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나?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은혜를 베풀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은혜의 약속의 말씀들이 여지껏 베풀어 주신 적이 없었던 아주 독특한 중요하고 참 위대한 은혜의 약속들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참 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감사했던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뭐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했다. 감사의 찬양을 했다. 이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더라고요. 또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총리 대신이 됐을 때 그때 감사했다는 기록이 있는가? 요셉이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런 기록도 없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기적들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할 때 막 급하게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때 감사했었는가?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홍해를 건넌 뒤에는 막 감사하고 찬양을 했었죠.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는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고요.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40년 동안 먹고 마시고 생활을 할 때에도 감사했다는 기록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 은혜를 받으면 감사한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는 감사하는 경우들이 참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받은 뒤에 감사하는 그래서 이 감사드렸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그런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주님 앞에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도대체 주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미래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베푸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한 가지도 더 성취된 건 없습니다. 현실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이 집을 지어주시겠다고 했지만 그냥 새로운 집이 생긴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로운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아들이 지금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현실은 아무도 바뀐 게 없는데 그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감사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이 보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다윗의 평생 중에 지금 신앙이 제일 좋은 때거든요. 가장 훌륭하고 좋은 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지금 나의 현재 모습만으로도 감사하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게 훌륭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렇게 가끔 어제 이제 뭐 대통령 후보들이 나와서 TV 토론도 하고 기타 등등 정치와 관련된 얘기를 쭉 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는 참 한심하기 그지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들이 있거든요. 이건 참 정말 누구를 찍으라는 말인가 뭐 이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아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여지껏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자유롭게 평화롭게 또 나름대로 윤택하게 이렇게 지낼 수 있도록 현재의 모습만으로도 참 감사한 모습들이 참 많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께서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하루를 살면서 다윗이 품었던 마음을 우리도 품고 주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갖고 있는 것, 지금 누리고 있는 것만으로도 또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풍성하게 채워주신 주님께서 오늘까지 책임져 주신 주님께서 내일은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소망을 품고 오늘도 감사하고 내일은 더 많이 감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다윗의 마음을 살펴봅니다. 그가 고난당하여 광야에 있을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가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주께서 고난을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했던 사람이었던 것 생각합니다. 그가 왕위에 오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베푸셨노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리고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을 때에도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였던 것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 심령 가운데에 다윗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탄식하는 마음 주님 앞에 쏟아놓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게 하시며 오늘 나의 상황에 대해서도 주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시고 미래를 향한 소망을 가지며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삶을 주께서 주장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내일의 모든 삶도 주장하시고 책임져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주께서 들으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